우리가 계속해서 중세교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세교회 전체적인 중요한 어떤 사건, 또 무브먼트, 또 중세교회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것은 중세교회 때 가장 큰 사건이었던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제 어떻게 분열되어서 지금 이렇게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방교회 계열이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지금 동방교회는 또 정교회로 이제 저렇게 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웠고요. 지난 주일에는 이 중세교회를 특징질 수 있는 이 타락, 암흑시대였잖아요. 그 예배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거룩의 개념에 있어서 의로움의 개념, 거룩의 개념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알미니언주의로 간 거죠. 행위 중심으로 가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개념들, 자꾸 이제 교회가 말씀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의 타락까지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들은 항상 문제가 그 제갈길로 가려는 양들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말씀에 다른 걸 자꾸 붙들고 뭐 체험이라든지 무슨 행위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거기에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하는 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 걸로 나오는 이런 굉장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중세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사실 이 모습이 뭐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죠. 계속해서 나와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붙드는 싸움, 예수님만 붙드는 싸움이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세교회로 또 대표해서 알려주고 있는 큰 무브먼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스콜라주의라는 거예요. 스콜라주의. 이게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스콜라주의가 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가르침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쪽을 뭐 다 이렇게 막 깊이 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스콜라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죄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시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빠지는 시작을 이 스콜라주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큰 오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제 9세기부터 이제 14세기까지 이제 15세기, 16세기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무브먼트가 스콜라주의예요. 즉 스콜라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스칼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뭐 학자, 뭐 학문적인 이게 원래는 이 스칼라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스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학문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같은 뜻인데 이 스콜라주의가 굉장히 시작이 돼서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깊이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것이 자연적으로 어떤 무브먼트로 옮겨지냐 하면 14세기까지는 스콜라주의였다가 14세기, 16세기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무브먼트로 옮겨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뭐예요. 계몽주의, 인라인먼트.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쪽으로 이어져서 그 끝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 OPC가 나왔던 그 당시에 자유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이 기독교를 둘로 나누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아니에요. 칼빈주의와 인본주의.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어떻게까지 오게 됐는가의 그 흐름을 볼 때에 이 스콜라주의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중세교회 타락에. 물론 이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왜? 학문적으로 깊어지는데 세상의 철학과 이런 어떤 세상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기독교로 연구하다 보니까 더 인본주의적으로 빠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매우 극소수가 말씀에서 더욱 깊어지는 신앙을 지켰던 걸 보게 돼요. 뭐 츄르팅 같은 분, 그런 신학자들은 굉장히 깊이 가는데 그건 굉장히 극소수. 대다수는 더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무브먼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대부분의 무브먼트는 자유주의 신앙 쪽으로 가게 되고, 아주 극소수는 이 진리 복음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안셈이라든지 튜레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더 이제 깊이 들어가죠. 우리가 인본주의하면 깊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본주의 이 철학이나 인본주의 학문들이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인본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이제 진화론이 자유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그 이 뭐라 그럴까요? 학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린 진화론을 우습게 생각하죠. 뭐, 아, 사람이 무슨 원숭이에서 나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철학과 그 학문의 깊이가 굉장해요. 그 인문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만 그들은 어떤 논리와 인문의 이 철학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싸움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말이 된다는 쪽으로 이제 풀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콜라주의가 발전을 하게 돼요.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거를 가지고 좀 성경도 풀고 기독교도 좀 풀어가자. 그래서 조금 싸움이 되게 이런 사실 기독교를 변론하려는 데서 나온 주의가 스콜라주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을까요? 그런 변론이 잘 돼서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은 어디 누가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안 믿는 자들하고는 엄마 아무리 우리가 그거를 뭐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변론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와, 더 맞네?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흔히 쓰는 말에, 기독교 변증학에서 흔히 쓰는 말에, point of contact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point of contact이 없다는 거죠. point of contact이라는 것은 공통으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point of contact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자체만 전했을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걸 뭐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내가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설득 있는 말로 뭐 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세상적인 수사학, 뭐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걸 가지고 기독교를 변론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여 십자가만 전하겠다. 왜? 그 point of contact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신 자는 그 복음으로 믿는 거지. 사람이 뭐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엄청나게 철학적으로 잘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콜라주의는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연구와 막 학문이 막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가 돼요.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를 거쳐서 계몽주의, 뭐 이성주의해서 자유주의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학교라는 것이 생겨나요. 뭐 유니버시티의 개념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이제 중세교회 때 뭘 가르치냐면 이제 네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필로소피, 그 철학하고 theology, 신학하고 medicine, 의학하고 이제 law, 법학하고 이 네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가르치는 이제 고등학문 쪽으로 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이제 없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근간이 되는 것은 이제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 철학과 신학을 가리키기 위해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분야로 이 메디신과 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철학과 신학에서 다시 올바로 가르쳐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미국에서도 유니버시티가 생길 때 하버드 대학이 언제 생겼죠? 굉장히 오래됐죠? 몇백 년 됐죠? 1600, 700년, 800년? 그런데 그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가지고 있던 학교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가르치려고 만든 학교들이었을까요? Theology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이 신학을 잘 가르쳐서 이제 이 근간이 되는 철학을 뭐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로 시작했다가 이제 과목과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컬라주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쿨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잘 풀어보자. 이 컬처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문들의 영역을 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재해석보자 해보자는 거. 그래서 체계화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그냥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의 이성과 이 세상에 속한 철학과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와 성경이나 이런 신앙을 해석하는 쪽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컬라주의가 바뀌어가는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큰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들을 이제 스콜라라고 부르고 스콜라주의자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이제 요거에 이어져서 이제 문예부흥이라는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스콜라주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갔냐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헬라 철학으로 성경이나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봤죠? 기독교를 헬라 철학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누구의 철학이 제일 많이 따라갔죠?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많이 따라갔는데 특별히 헬라 철학을 한 철학자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따라갔느냐면 우리 배웠는데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이 이 헬라 철학의 어떻게 보면 이원론 그리고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 뭐 이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위의 세계는 참세계고 아래 세계는 모형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에 위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슷하잖아요 기독교하고 근데 어디 그 뭐 영은 선하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영지주의가 나오고 뭐 이상한 근데 이런 플라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당시에 중세교회 때는 플라톤의 제자였던 한 사람의 그 학문적인 연구가 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누굴까요? 플라톤의 수제자. 소크라테스? 또 수제자였나요?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플라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이 철학의 헬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다면 그래서 플라톤이 왜 그거 하잖아요.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이건 악한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어쨌든 그랬는데 이 플라톤이 근간을 잡고 있던 그런 철학을 그거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분야로 학문을 만들었어요. 물리학도 했고요. 생물학도 했고요. 철학도 했고 윤리학, 논리학, 수사학을 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보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그 당시에 최고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야 되고 이거를 배워서 이제 기독교나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재발견하고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르네상스 무브먼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고대 헬라 철학, 고대 헬라 시대 쪽으로 돌아가자는 무브먼트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그리고 고대 라틴 이 문화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헬라와 라틴 문화 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철학적인 사고와 이 세상의 생각들의 이 근간이 되는 생각들을 그 당시의 체계로 다시 만들어보자 해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인본주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 완전한 인본주의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요,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악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조금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 책을 본 사람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르쳤어요. 왜 그렇잖아요. 칼빈을 봐도 전 칼빈이 어떤 이단 쪽에서도 칼빈이 이렇게 말했더라 뭐 자기네 주장하는데 써먹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다르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스콜라주의도 사실 여러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요. 뭐 스콜라주의자들을 나눌 때 리얼리스트라는 부류도 있고 moderate realist도 있고 nominalism이라는 그러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 저도 모르겠어요.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어떤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학문을 보았던 관점과 또한 그런 학문의 연구로 인한 학교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학도 굉장히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는 참 위험한 말인데요. 저희가 그 이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들을 보죠. 주석들도 보고 이제 책들을 보는데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주석은 이 위험한 소리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께 많아요. 예, 그게 위험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굉장히 깊이 성경을 파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관점에서 본 거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 희한하게 예수님을 풀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또 희한하게 또 도움을 좀 줘요. 오히려 칼빈 같은 분의 주석은 이 닥트리널리는 굉장히 잘 잡혀 있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뭐 3회에서나 이런 거 풀 때 아, 칼빈의 주석을 본다라고는 잘 조금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잘 이해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들을 따라간다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지만 그만큼 그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해놨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들이 이렇게 세상 어떤 철학의 어떤 틀에 맞추어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고 사람의 이성을 따라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던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거든요. 맞죠? 믿음이나 이성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것이 먼저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이성을 갖게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 푼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어거스틴 같은 경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거스틴이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찾아갔죠. 그 지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엄청 찾았던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뭔가 새로운 걸 좀 찾으려고. 왜냐하면 자기 엄마를 보면 너무 무식했거든요. 그냥 너무 단순한 그 무식한 믿음. 그래서 엄마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자기가 이제 여러 선생들을 쫓아갔고 그리고 성경을 그 헬라 철학, 플라톤과 헬라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마니교도 갔었고 영지주의자도 따라갔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그것은 다 이 아고스틴이 뭐라면 자기의 방황에 떼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 자체로 돌아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나 성경을 푸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성경 자체로 들어오고 그 아고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머니 모니카를 굉장히 칭송해요. 저게 무식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 모니카도 잘못된 그 체험신학, 그 당시에 그 막 세례주면 죄사함 받고 막 이상한 것도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만 믿고 천국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어거스틴도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자들은 그 똑똑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몇백 가지로 만들어 놓고 했던 그들이 아니라 그 랍비들은 예수님을 다 거부했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 믿었어요? 장녀들, 세리들, 그리고 거지. 하여튼 예수님 이렇게 몰려다닐 때 좀 거지 같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막 이삭 중간에 떠먹고 막 그리고 막 다니시면 막 창녀들 세리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와 저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어도 저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까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막 그 창녀들 막 세리들 막 우르르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 거지 같은 제자들 우르르 다니면서 막 아 그런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거를 많아지는 것보다 말씀 자체에서 깊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하고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풀은 어떤 학문이나 이성이나 철학이 항상 조화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 주의를 해야죠. 성경의 궁극적인 교사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심플 가스포.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복음입니다. 그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복음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천국. 그 예수님과 천국에서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려는 축복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예? 그리고 막 그냥 그냥 모르는 무식한 것들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내 지식의 자랑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도 그 심플한 가스펠에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 예수님과 천국에 관한 그 단순 명료한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성령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사실 우리도 결론은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도 뭐 예수님 천국 다 똑같은데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한나의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저러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도 보여주시고 출애굽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 거지 뭐 새로운 지식 없고 와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이걸 알았네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게 자랑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복음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천국에 관한 단순한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인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 새로운 게 없네? 뭐 이런 걸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이 스콜라주의 때도 그랬고 이제 르네상스 거쳐서 어디라고요? 이 계몽주의를 거쳐서 자유시대까지 오는데 이 당시에 나는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알길 원해. 나는 성경 자체가 그걸 나한테 주고 그 성경 자체에서 내 믿음을 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인본 이 생각이 깨지 못한 그 인라인먼 그 깨지 못해 좀 무식한 것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는 이 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다시 풀어야지 이 성경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다 믿는 좀 무식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성경 읽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하면 진짜 무식하다고 이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시대였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OPC가 나올 때 그 PCUSA도 어떤 시대로 갔어요? 야, 우리 이러다가 PCUSA 망한다.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사 세울 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주자 쪽으로 간 거였죠. 그게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이에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와 믿지 못할 것들 안 믿어도 목사 안수 주자는 거예요. 즉 뭐 기적이라든지 동정녀 탄생,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대속 죽음, 성경이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말씀 이거 안 믿어도 괜찮다.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그 사랑의 가르침 주셨고 요 정도만 믿어도 우리 목사 안수 주자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깊이 이성적으로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깊은 소리를 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할지라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결국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임이 드러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올바로 아는 거예요. 뭘 올바로 아는 거냐? 베드로 후서에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 깊이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항상 뭘 수반할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Faith expressing itself as love. 사랑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와 교제로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죠? 그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엄청 많이 알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다는 거, 인본주의가 그쪽으로 간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너무 잘 알죠. 우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고 하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하셨냐면 나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가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도 나에게로는 오지 않는다. 그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로는 안 온다. 다 많이 알고 뭐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The Bible is sufficient. Sufficient라는 게 우리 개혁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교리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철학적인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뭐 해야 아니면 과학적인 뭐 어떤 야 창조했냐 안 했냐 뭐 진짜 과학적으로 한번 그런 도움이 있어야 뭐 역사적으로 뭐가 그 당시에 진짜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뭐가 발견됐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논리적으로 뭐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고 이래야 더 잘 믿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Bible itself is sufficient. 성경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돌아오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으로. 그게 괜히 거기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학이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크리스토. 뭐 또 많죠. 여러 가지 솔라 많이 있죠. 그 노래 있어요. 애들 솔라 솔라 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어요. 엄청나요. 솔라 솔라가. 그래서 그 노래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목사들이나 교회가 뭐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들을 더 많이 알아야 성경을 푸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면 역사나 과학이 뭐 성경을 믿는데 더 도움을 줄까요? 예.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 더 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신실하게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항상 예수님 외에 다른 곳을 찾아가는 데 있다는 거죠. 자꾸 말씀을 떠나는 데 있어요. 예,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내 삶이 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그 열심과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더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풍성해 갈 때에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의 또 한 가지만 이렇게 말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의 명료성, Bible is clear, 또 같은 신앙 고백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은 무슨 학문적으로 뛰어나야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교육 정도가 낮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알려주는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뭐 학문적으로 깊어져야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똑똑한 사람만 잘 믿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성경은. 그렇죠? 왜 예수님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다 무식한 그 시골에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이 그 엄청난 신앙과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들이 똑똑해서 뭐 학문적으로 깊어서? 아니, 말씀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서 깊어지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스칼라주의에서 믿었던 사람들의 조금 그런 가르침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면 우리 최입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 참 영원한 죄의 길로밖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은 주님께서